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하신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구절은 다름 아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반부 그러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특히 그 하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참 귀하지만 제가 볼 때 지난 100년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특히 그 하반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단어는 믿음, 믿는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르게 강조하면서 이 구절이 믿음을 위한 그 강조를 위해 많이 인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무게는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의 무게는 하나님에게 특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서 이 구절을 복음 중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구절의 무게, 특히 그 하반부의 무게는 믿는다라는 그 단어에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타락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로 주시고 우리의 대속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혜택을 누가 얻게 되는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는 심지어 모든 나라와 족속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죄인들을 불러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을 차별 없이 부르십니다. 인생의 초반에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시고요. 인생의 황혼에 있는 늙은 사람들에게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그 사회에서 비교적 나쁘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시고 그 사회에서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 닿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시기 불가능한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속에서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약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이라는 것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하자면 그리고 복음의 무게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행사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생각을 하자면 내가 그동안 이 구절에서 가장 집중했던 용어, 그 용어도 좋지만 내가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던 용어가 또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자주 인용하는 또 한 구절이 되는 4장 13절을 주목하면서 이 구절 속에 있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속해 있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본문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참 자주 언급되는 이 구절을 곧잘 잘못 이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첫 시간에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본문에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다시 바울의 사정을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재정적인 도움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감사 표시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봤습니다. 이 말씀에 더 큰 뜻이 있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항상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던 때 그때뿐 아니라 그를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때에도 또 그들이 재정 보조를 보낼 때든지 보내지 못할 때든지 상관없이 바울의 삶에서 그의 기쁨과 그의 만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오늘 그 13절로 이렇게 매듭 짓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이 이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절이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구절에 속합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주석을 기록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을 한 그런 신약 학자들도 동일하게 그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남용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특성은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오해가 되는 데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자주 오해하고 심지어 남용하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남은 시간 이 구절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분 안에서 라는 이 부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을 구원하신 분,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 그에게 소명을 주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때로는 풍요로운 상황에 있었고 또 때로는 궁핍한 상황에 있기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바울이 자신의 욕심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태함으로 또는 어떤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라면 그가 처한 상황을 바꿨을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자기가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본문에서 때로 내가 풍요로움 속에서도 거했지만 또 궁핍함 속에서도 삶을 지속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주시는가? 풍요로움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궁핍함, 어려움, 심한 고난, 가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걸 뭐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하면 나를 통해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그가 풍요로울 때만이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이런 상황이면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죠.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씻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의 기쁨은 더 이상 그들이 처한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기쁨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이제 새로워졌고 다시는 변하지 않을 그들의 새로운 신분에, 곧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기쁨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복음의 커뮤니티가 되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어떤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고 없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분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이 신분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른 어떤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기쁨과 만족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며 이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의 기쁨과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 커뮤니티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절대자가 아닌 사람들을, 절대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내가 절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삶에서 대하는 사람들과 대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머지않은 구절 4장 6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죠. 계약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이걸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도 기쁘지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내 상황이 열악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초래한 일에 쓰라린 결과를 체험하고 있을 때에도, 심지어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증거하는 기쁨과 만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함 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주님에 의해 나의 기쁨과 만족이 충족되었음을 기억하고 체험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킨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서 번역된 한글 문구들을, 그 한글 문구, 번역된 문구들을 그저 원어의 문구에 맞춰서 나열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이라는 표현이 앞섭니다. 이것이 문법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11절부터 이어서 13절까지 가면 모든 것이 앞선다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가 그동안 처했던 상황의 극과 극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 궁핍할 때, 그렇죠? 자금이 튼튼할 때, 재정적으로 튼튼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극과 극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라고 13절에서 했을 때 이것은 그가 처해왔던 상황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그동안 처해왔던 극과 극의 상황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이 상황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하루가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적어도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진 않지만 이 상황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내가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구절을 이와 같은 문맥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그 구절 하나만 그냥 골라내서 인용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자주 언급합니까? 난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걸 강조하려고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복음이 과연 너는 할 수 있어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놀람과 감격과 회개와 기쁨이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 심히 열악하다고 해도 나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오직 주님 위에 두고 상황은 열악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나의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뜻하신 기간 동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됐어요. 나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필요한 기쁨들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도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11절에서는 자족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신약학자 모세스 실바 박사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연구를 해보니 이것이 앞서서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한번 각각 여기만 한번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11절에서 자족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나에게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한다.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 좀 불교의 메시지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도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이미 필요한 것들이 다 나에게 있고 그래서 나는 자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표현은 당시 신비주의적 종교에서 이것이 삶의 열쇠야. 너가 이것을 터득하면 너는 이제 삶을 이룬 것과 다름없어 라고 주장할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이걸 알면 너는 구원을 얻어. 이걸 알면 너의 삶은 윤택해질 거야.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어떤 인생의 열쇠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일체의 비결. 이걸 알면 너는 돼. 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바울은 성경뿐 아니라 그 시대의 문학에 대해서도 또 사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박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위 타 종교와 타 이념적인 단어들을 여기서 동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삶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동원해서 말씀입니다. 바울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열악할 때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구원과 삶에 대해 나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바울은 자기가 self-sufficient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His Christ is all sufficient.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self-sufficient, 자족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당시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른 이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념이죠. 그들이 그렇게 나는 자족한다라고 주장했던 그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떤 일체의 비결, 삶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주장할 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어떤 지식, 자신의 박식함, 자신의 어떤 청결함, 이런 것에 자신의 그런 그 어떤 뛰어남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편지에서 자기가 그동안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3장에서 이미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믿음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저주와 정죄를 내 대신 받으신 예수님에게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얻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신다.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능력이라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능력을 두 번 강조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이 두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곧잘 어떤 능력이 이제 나에게 있다고 은근히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표현은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아, 제가 특출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잘 섬겨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누앙스가 풍부합니다. 그런 누앙스로 이 구절이 참 자주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소유한 능력이 아니에요. 문법상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에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넘어온 것처럼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영어 번역을 보자면 가장 적절한 번역은 I am enabled 입니다. God gave me power가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가 아니라 I am enabled.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의 기쁨과 만족을 통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enable 시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소유가 됐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그 능력 주시는 자 는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은 He who strengthens me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 파워를 주신 분, 나에게 어떤 힘을 전가하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힘있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셨다. 힘을 공급해 주셨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양쪽 표현을 봐도 능력은 바울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에게 있고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북돋아 주신 주님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주제 구절로 같이 묵상했던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으로 가서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어디 있다고 하십니까?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그 순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가 있어요. 누구의 의입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의롭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순종을 하고 있구나. 나의 의가 드러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감격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착한 종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의 주님의 의가 복음에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기뻐하고 있는가 리트머스 테스트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의식되는 것이 나의 어떤 잘한 모습인가 나의 의로운 모습인가 나의 선행인가 아니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 베풀어주신 구원의 주님 그분의 의인가 내가 복음을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신실함을 자랑하기 위함인가 이것을 우리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을 강조하고 힘을 강조하고 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회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나의 어떤 순종의 힘, 나의 어떤 의로워지는 삶의 힘, 내가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를 부각시키려고 했구나.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저는 제가 깨끗하다고 무죄라고 선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볼 때 바울은 주님 안에서 그의 충족함을 체험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상황이 열악해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그 없던 믿음을 나에게 주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내 속에서 일으키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곳은 곧 복음의 감동이라는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 빌립보서 4장 13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성경이 이처럼 허물뿐이고 능력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느 경우라도 나의 것이 아닌 어떤 능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지 마십시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있는 척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하야 마땅한 나에게 지금 크리스찬으로서도 하나님에게 외면을 당해야 마땅한 부족한 나에게 이처럼 영원한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만족하고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고 너무도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허물투성이고 주님께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저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과 신실함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죄가 저희 안에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즐겨 사용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또 이와 같은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넘치는 인애와 자비가 드러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이 귀한 한 주, 또 조금 있으면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인간의 그 충동적인 모습들이 일어날 터인데,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 아래로 돌려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으로 충족한 주님의 자녀가 날마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한 곳으로 불러주신 이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믿고 기뻐할 뿐 아니라 복음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복음적인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